우리 사명자 대회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르치는 사명, 교육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이신 고원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나 목표와 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게는 적지 않게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의 골목이나 공터 등 모든 곳이 교실이 되고 마을 주민 모두가 다 선생이 되어야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나 소신과 관계없이 교회 안팎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생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로서의 모습이 참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하여 늘 자신을 살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예배드리는 레이트루기아, 봉사하는 디아코니와 친교하는 코이노니와 함께 가르치는 디다케의 사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모두 33번 사용되었습니다. 때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지칭한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인 모두가 다 훈련받고 배워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는 오늘의 교회 학교 현실에 대하여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가 위축된 것은 기본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아동수의 급감에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거의 신생아 수가 60%로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에 48만 5천 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6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아동수의 축소가 교회 학교의 위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둘째는 소위 30, 40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해진 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그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자녀들도 함께 교회를 이탈하게 됐습니다. 셋째는 탈종교화의 사회적 흐름이 확대되면서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이제는 교회 안에 모든 학생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로만 채워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에 대한 과중한 압박으로 주일 예배 출석이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넷째로 우리 교회의 경우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피난 보내듯 다른 교회로 보낸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와 정서를 교회가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부분입니다. 이들 다음 세대의 문화를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교회가 이 새로운 세대들을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쫓아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잃어버린 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지만 십수년 뒤에는 그들 모두가 다 30, 40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불과 수십 년 내에 40대 이하는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어려운 국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내에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존립위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회 교육을 강화하고 그 일에 온 교회가 발걷고 나서는 결심입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교육이 실패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지난주일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고 큰 기쁨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흐름에 편성해서 신앙을 갖게 된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곧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태생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고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때때로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데이오스 아네르라는 즉 신인으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가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했습니다. 마술사였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 문제로 베드로 사도로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았을 때는 그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로마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그가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의 이단 논박이라는 글에 따르면 그를 가리켜 교회사에 처음 나타난 자칭 메시아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부터 유출된 최고의 신적 능력을 소유한 자요 신의 능력 자체 곧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그를 기념하는 기념탑도 만들어졌는데 거룩한 하나님 시몬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괴롭혔던 초기 영지주 이단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사도들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가 된 것입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교회의 양육의 실패였습니다. 그 후에 빌립 집사는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났고 남아있던 사마리아 교회는 그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에 실패한 뒤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혼란을 불러오고 교회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그 후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교회 교육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집트의 북서쪽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1세기 알렉산드리아는 각종 종교와 헬라 철학 교육의 중심지였고 많은 나라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공부한 많은 인재들이 반기독교적이 되거나 혼잡한 교리를 주장하자 당시 교회는 아예 이곳에 교리학교를 세워 정면으로 세상 학문에 도전했습니다. 이곳에서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세계 신학계에 알렉산드리 학파라는 것이 생겨날 만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계의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교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성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루터는 모든 신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여 국민들에게 보급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소신이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고 신학교육을 체계화하고 시민들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1542년에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만들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교육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개혁자들의 이런 노력은 예전 중심으로 치우쳤다가 몰락해버린 가톨릭 교회의 폐단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라틴으로 미사를 인도하고 신자들은 미신적인 각종 성례에 맹목적으로 참여하면서 생명을 상실한 교회로 전락하고 부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개혁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교회 교육에 있음을 믿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다시 역사를 거슬러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4절 말씀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양육된 다음 세대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많은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 에라스도 등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2세대 지도자들이 되어 사도시대를 능가하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잘 양육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기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학교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울교회를 검색하시면 무슨 내용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수년 내에 서울교회를 검색하면 교회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청년부흥회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들 맡기기 가장 좋은 교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내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면 아이들의 미래도 교회의 내일도 민족의 내일도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 역사를 만들면 이 세상에 심어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을 선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점점 더 지나갑니다. 긴박한 마음으로 이 사명 앞에 온 교회가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늘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위로한 일도 그에게 맡기고 분교로 몸살을 앓았던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는 일도 그에게 맡기고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일도 그에게 맡기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다음 시기를 책임질 일을 준비하는 일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늘 훌륭하게 그 모든 직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를 만큼 믿음 깊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었고 또 하나는 지도자인 바울을 만나 훈련받고 가르침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혼혈로 태어난 그가 좋은 신앙을 가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키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키워오신 분들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훗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의 교회를 책임질 만한 믿음 깊은 사람이 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근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기본적 책임을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보시면 요단강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큰 돌을 주워다가 길갈에 쌓아서 기념석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나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앞세대에게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믿음 없었던 헬라인 남편을 대신하여 아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는데 여기에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와 사랑이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니 좋은 믿음 일꾼들로 잘 길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서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아이들과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디모델이 도록 신실한 일꾼 되게 만든 것은 사도 바울의 돌봄과 양육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인지 기록이 없지만 대체로 추정하기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의 첫 번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는데 그때 이 도시에 살았던 디모데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 5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두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미 이 디모데는 인근 지역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고 바울의 권유와 지도를 따라서 그의 전도 여정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는 바울이 그를 가리켜 주 안에서 내 사랑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하여 그를 향한 흑진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으로 보내 훈련하게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에는 가정에서의 좋은 신앙 교육과 좋은 교회 지도자를 만나 훈련받고 양육된 것의 결과였습니다. 이 두 기둥이 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두 기둥 모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학업과 사회적 진출 등에 비해 우선순위와 관심에서 뒤로 밀려있어 신앙교육이 어려워졌고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 학교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어려워졌고 이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화에서 종교 문제가 아예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 급격한 청소년 문화의 변화도 청소년 선교의 큰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출발하는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교회 교육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건 일단 정상 궤도 진입하고 나면 그때보다는 평안하게 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륙할 때는 바람과 비와 구름 등의 저항 요소가 많지나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 청명한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조건 하에서 새로운 차원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비행기 이륙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돌파하고 정상 궤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은 가정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교회 교육을 위해 헌신하면 그 뒤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에 우리를 불러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교회 교육의 재건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기까지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할 1차적 목표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홀로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결국은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가 성전 모퉁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시내가 되더니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광경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차더니 다음에는 무릎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와 가슴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처음에는 겨우 자기 발로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이다가 다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준이다가 그 다음에는 가슴 벅찬 헌신을 하는 수준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되는 이 점진적인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뜨거운 가슴의 신앙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견신하여 일생을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삶을 제시해 주시는데 병사가 된 사람, 경기장의 선수가 된 사람, 그리고 농부의 삶을 제시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이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벨이라는 교육지원단체가 있습니다. VELL이라는 단체입니다. 설립자 얼 마틴 펠러는 출생 후에 바로 버려져서 입양아로 자라난 흑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에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로서의 보장된 미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교육소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갚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도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도시의 슬럼가에 버려지고 방치된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재도 학생 1만 2천 명, 교사 700명이라는 큰 단체를 운영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의 교육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쓰시는 사람도 있는데 내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키우는 일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곳을 찾는 많은 청소년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길러진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